네, 욥기 13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보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나그네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뭐 아무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자꾸 찾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욥이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왜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의지할 만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입을 열어 얘기할 때도 따뜻한 말을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들려오는 것은 더욱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처가 깊어지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결국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깊은 병에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차마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기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질 만큼 힘든데 주님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고통은 뭐 그런 대로 견딜 만하죠. 오늘 이 말씀은 욥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자, 두 가지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축복시키면 제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곧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상황을 좀 멈추어 주시든지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마치 목을 조른 사람에게 아니 목 조른 손을 풀어줘야 뭐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숨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겠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니 이렇게 자꾸 두렵게 만드시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입을 열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샬롬을 허락해 주옵소서.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런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일이 이 얘기예요. 직장 생활할 때나 뭐 군에서나 많이 하는 야자 타임 좀 하자 이 얘기예요. 그죠? 뭐 여자분들은 잘안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직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불만을 털어놓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 지경까지 나를 빠뜨리십니까?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폭력적이고 무력 행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그런 조건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계속되면은 그건 뭐 얘기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뭐 직장 상사나 부하들이 그래 좋다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봐라, 뭐 존칭 생략하고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하려면 해봐라 뭐 할 때 얘기 듣다가 야 이게 너무 나갔지 않냐 하고 무슨 뭐 주먹이 날아온다든지 인사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욥이 뭐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귀여운 표정이에요. 표정이. 예. 하나님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저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자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면 주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됩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 안 해도 사실은 뭐 주님께서 무슨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모르는 욥으로서는 주님께서 까닭 없이 자기를 자꾸 코너로 몰아붙인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자, 제가 이제 심중에 있는 얘기를 좀 토설하겠는데, 첫째,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대하십니까? 제발 그 내가 지은 허물과 죄를 좀 그럼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좀 기억나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좀 죄를 좀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지금 욥이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정말 그 정도로 이롭게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욥으로서는 친구들이 자꾸 죄를 기억하라, 죄를 토설하라,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겠느냐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은 그 말이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마음이 오락가락 합니다. 사람 말에 좌지우지 안 됩니다. 나는 사람 말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동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우리를 조금 움직이는 것이고,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은 말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말이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든지 마치 에너지가 파장이 있듯 그 사람의 말은 누군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이 말을 하면 적어도 만 명 이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뭐 조사를 내놓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의 말이 파장이 크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친구가 차례로 지금 욥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을 하면은 죄 없던 사람도 아 죄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설마 죄 없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겠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한테는 도저히 마음을 열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렇게들 죄가 있다 그러니 내 죄 좀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죄를 좀 내가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답답한 말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사람 뭐 관계가 틀어지면 얼굴을 외면하고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고난 가운데로 빠뜨리셨으니 지금 얼굴과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감이란 뭡니까? 얼굴을 보고 사는 관계 아니에요. 더욱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마주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틀어지면 얼굴을 안 보지 않습니까? 나 이제 그 사람 안 본다.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얼굴을 안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이란 얼굴 보고 사는 관계요. 더욱 친밀함이란 눈을 마주 보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늘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축복 기도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여러분 그 어린애들한테는 늘 평생 해주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거 아버지 학교 가면은 아이들한테 숙제가 매일 밤 이 기도 해주고 애들 잠을 재우고 본인도 잠들라는 얘기가 숙제입니다. 숙제.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이한테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라는 아이로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 지금 아버지가 얼굴을 코에 대고 엄마가 얼굴을 아이 코앞에 대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 아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부모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입에서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평생 듣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맨날 욕이나 하고 뭐 두드리기 패기나 하고 애를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공부나 해라 숙제나 해라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얼굴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눈을 보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참 뭐 시편에도 이런 표현이 많아요.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게. 자, 이 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래서 마치 자기는 낙엽 같고 마른 건물과 같은 존재인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한테 나는 누구이긴데 뭔데 이런 이걸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은 죄가 생각이 안 나서 괴로운 사람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죄가 생각이 나서 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은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보면은 뭐 다윗의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말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이 죄를 자기가 감추었거든요. 죄를 감추었더니 다윗은 뭐예요? 시편 32편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1편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를 보면 시편 51편 3절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기억되는 사람도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가 항상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집을 출입할 때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문 앞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집에 들어올 때, 집을 나갈 때마다 늘 죄와 부딪히는 삶이 된단다. 그러니까 그 죄를 토설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이 그냥 몸에서 나오고 뼈가 삭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았다고 하는데 요번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뼈가 삭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말은 낙엽 같은 존재, 컴불 같은 사람. 제가 뭔데 예,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같이 할수 있다는 그 사실을 더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견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위안이 된다라는 사람들은 견뎌내지만,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은 끝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자,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네, 점점 그런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신론자. 하나님은 그냥 한번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하고 그냥 오불과는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고는 별 신경 안 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제 뭐 극단적으로 하면 무신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 왜 하나님을 안 믿냐? 뭐, 왜 그렇게 믿냐? 왜, 뭐, 이렇게 남의 신앙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 우리가 뭐 보면은 다 맞춤 양육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맞는 고난도 주시고 우리 체질에 맞는 해법도 가지고 계세요. 그 해법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 그걸 위안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도 죄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욥이 어디까지 생각이 되어 미쳤는가 하니까, 아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과라도 내가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본인이 이제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완전 무죄를 주장하다가, 아, 그래, 나도 젊은 날 나도 모르는 죄들을 지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어쩌면 참 철옹성 같은 자기의 의에 대한 주장이 조금 허물어지는 듯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이 착고라는 말을 아시죠? 뭐 감옥에 가면 옛날에 우리 뭐 조선조 때나 이런 거뭐 보면은, 또뭐 이게 사도행전도 보면은 착고를 발에 채우잖아요. 발두 개를 갖다 채워가지고 사슬로 묶어 놓는 거. 마치 그렇게 채운 것처럼, 예,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발에 착고 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루 종일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눈을 부릅뜨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 연상하는 것이죠. 예, 이참 실제로 착고 찬 선지자도 있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그 성전에 착고를 차고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착고를 차고 끌려가듯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착고를 찬것 같아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에게 그 착고를 바라보지 말고 그 착고 찬 현실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혹시 갈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예요. 이제 착고를 차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착고를 벗겨주지 않느냐라고 그냥 뭐못 견디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면 탈출해야 될지도 모를 판에 말이죠. 거기서 자식 낳고 살라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 인생의 착고를 찼어요. 그 인생의 착고를 차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어디를 봐도 욥이 불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 저기 저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있어요. 요셉도 욥처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나 요셉은 인생에 그렇게 무거운 착고를 찼지만은 그는 하루하루를 견뎌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독 화살이 날아와서 몸에 독이 퍼질 때는 독 화살을 쏜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독 화살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놈의 화살 쏜 거 놓고 세미나다가 일생을 다 마친단 말이에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 포로 탈출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빠삐용 같은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착고를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착고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착고를 내 손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그럼 마치 올감이나 덫이 점점점 내 목을 더 조이듯 더 그렇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몸부림을 치고 이거 제하여 주십시오. 찾고 풀어주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찾고 좀 풀어주세요. 찾고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거니와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안 맞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난 지금 당장 숨이 막히는데 지금 풀어주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의 절규라면 뭐 그게 요셉이 됐건 심지어 베드로도 감옥에 착고 찼어요. 베드로 잠 잘 잤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내보낸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어요. 착고를 찼어요. 근데 무슨 뭐 지진이 나더니 마야 뭐 흘리고 간수장이 뛰어들어가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착고를 차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럴 때 정말 못 견디죠. 눈물도 쏟아지고 정말 속에 억울함이 분함과 억울함이 그냥 가득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착고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가요. 안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 착고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갑니다. 아, 이놈 착고를 언제 풀어주지? 이 착고는 왜 이렇게 발을 조이는 거야? 그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 지금 한 2년 다 됐죠 지금? 또 한 해 또 가네요. 거의 다 갔잖아요. 10월 달도. 뭐 다음 달 또 뭐 풀어준다니까 또. 아, 난 걱정해. 신사동 사거리에 또 술집들 열까 봐서. 아, 그냥 조용하고 좋던데. 예, 마지막 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게 지금 나는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 히브리 말을 보면 전부 3인칭 남성 단수로 돼 있어요. 그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사람은 하고 일반화시켜서 이걸 번역해놨는데 내 경험이 아니라 이건 인생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욥이 지금 뭐라 그러냐니까 인간이란 사람이란 썩은 물건이 낡아진 것 같고 좀 먹는 의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욥이 통찰한 욥이 살펴본 인생의 본질이에요. 썩은 물건이 낡아지는 것 같고 좀 먹는 의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암만 뭐 꾸미고 다지고 해봐야 여러분 낡아지는 건 낡아지는 겁니다. 제가 머리 숱이 이거보다 4배쯤 많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새까맸습니다. 그러나 낡아지는 것이고, 예, 키도 좀 줄어들었어요. 억울하지만 작은 키에다가.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그거 뭐 더 좋게 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낡아지는 것을 그냥 정말 그것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낙엽은 낙엽대로 아름답잖아요. 그 봄에 싱싱한 푸르름을 더해가는 잎도 싱싱하고 아름답지만 그 갖가지 색깔로 물들어가는 이 가을의 낙엽들, 떨어져 뒹구는 낙엽들을 태우는 그 참 향기, 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에 그 때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향취를 다 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읽고 마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치셨지만은 반드시 낫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묻기 전에 어떻게 이 일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뭐 암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걷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다 해석하겠습니까? 왜 이 고난을 다 죄의 결과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 용광로에 넣고 우리를 담금질 하는 것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지어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쩔 줄 모르고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시시각각 마치 생명이 손에서 빠져나가듯, 소나기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생명이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과 덧없는 생명, 낡아지는 옷과 같고 좀에 쓰러지는 옷과 같은 인생에 너무 붙들리지 않는 그런 자유롭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짧은 생애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고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 너머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배 밖을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오히려 배 밖으로 나가서 풍랑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